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하고자 해야 순종의 삶을 살수 있다. 순종하고자 해야 순종의 삶을 살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아테네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온전히 전하면서 회개하여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초대를 받고도 그 부르심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으로 인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하는 증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수많은 날을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다 변화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때가 이제 때가. 전도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낙순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방울 하나하나가 계속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결국은 바위도 뚫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멈춰선 안 돼요. 이제는 목사님으로 어디서든가 사역을 하고 있을 건데 아마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전도 간증을 듣다 보면 너무 막 그냥 뭐 자기 열정에 빠져 있는 그 자기 자랑 같은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뭔가 저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불러들인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의 전도의 방법일까 저게?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고구마 전도법을 말씀하셨던 분의 그 이야기는 참 성경적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데 듣는 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듯 전하는 전도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죠.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바로 교회로 데려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 얘기를 하고 더 이상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그것으로 복음의 씨앗을 버린 게 아니라 뿌렸다고 생각하는 건왜 그랬냐면 항상 그 사람을 또 만나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을 만나면 늘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분의 말과 행동도 싫어하긴 했는데 그러나 결국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 같이 나를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게 전했던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이분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고구마 삶을 때왜 익었는지 보려면 자꾸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익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고구마 전도법이 제가 볼땐참 성경적이고 아주 중요한 전도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좋아하는 일이 일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저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이 영혼이 익혀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영혼을 익히고 있는가, 그걸 바로 바로미터처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부정적이 될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뭐 생으로 덤비고 죽이려고 해도 실망할 거 없다고. 아 이거 생고구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의 이 마케도니아와 아테네 정도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순절 성령 임재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이 지금 로마까지 전달됐고 그 복음이 이제 역사에서 이 로마 유대 공동체를 흔들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 전체가 도시가 동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어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음으로 인한 충돌은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니까 생긴 일이 아니고 이미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고 각자의 삶이 도로 돌아간 사람들이 저들이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의도적이든 아니든 증인의 역할을 할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전도의 일들은 바울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먼저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그래서 바울이 아직 가지도 않았던 그 로마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은, 아, 전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래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전하게 하신 것들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믿고 전하는 그런, 그래서 전도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도는 성경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늘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에 대해 나눴던 것을 좀 더 얘기해 보면, 그 로마 내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정통을 주장하는 보수적 유대교인들과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설교하는 일단의 그 유대교 안에 예수파 유대인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가 점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이 로마 전체가 유대인들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들끼리 매일 쌈박질하는 이런 형국이었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나서서 지금 신천지하고 뭐 저기 어디하고 막 쌈박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종교 집회 금지령이 발동된 건데, 그러자 이제 이 칙령의 여파를 직접 받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파 유대인 너네 때문이다 더 압박을 한 거고, 이런 영향으로 예수파 유대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일단의 소수의 이제 또 어떤 그 예수파 유대교인들이 그 중에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포함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아마도 로마를 떠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게 된 그 복음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어가면서 생기는 믿음, 또 그에 대한 불신의 현상들이 지금 로마 중심지에서 벌어지면서 서로 격한 대립의 상황이 되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고,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번진 거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마 그 이유를 들어보려고 했겠죠. 근데 봤더니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훔쳤니 부활했니 하면서 다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한 나사렛 비문이라고 하는 그 황제 칙령도 내린 거고, 로마 중심에서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친분으로, 유대인들이 그 친분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집회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로마의 황제도 클라우디우스도 결국에 이런 소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됐다라는 거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런 복음의 초대를 받고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자기 길을 가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가 무슨 이제 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누군가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에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전했고 증거했을 뿐인데. 근데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회개를 명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퍼져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주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세계 도처에 새 언약의 성취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적어내려고 했던 게 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바울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들의 존재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로 어쨌든 오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18장 2절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인 사람을 만났고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를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사람들과 직업이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업이 뭐냐?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뭐 우리 얼른 생각하면 뭐 등산이나 캠핑 갈 때 사용한 거나 건가 생각할 텐데 여기서 지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했던 장막 사업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은 그 당시로서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아주 고급 기술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장막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뭐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왕족, 귀족, 특히 이제 전쟁 나가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특히 왕족이나 귀족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 텐트를 무슨 어디 뭐 군인들 야영하는 걸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끔씩 영화에서 보듯이 뭐 그냥 갔는데 무슨 엄청난 궁궐처럼 세운 전쟁터 안에 그 왕이 들어가거나 장군이 들어가는 그 텐트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너무도 비싼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장막을 수주받으면 막 한두 채 정도만 줘도 1년 연봉이 나오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가 그 염소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흥행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에 종사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유대인 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식들에게 분명히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반드시 거친 세상에서의 생존 수단으로 꼭 한 가지 기술은 꼭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장 과정에서 단지 뭐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려서 이런 고급 기술을 배운 거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런 장막 사업을 하는 거를 함께 도우면서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계속 뭔가를 배우고 훈련하고 있거나 전공하고 있거나 이미 오래된 경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전공적 재능들이 있다면 잘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그런 일들은 세상 일이라고 다 제껴두고 뭐 신학하고 뭐 목회하고 교회를 뭐 개척해라 또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결코 세상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 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거는요 성직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뭘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고급 기술들을 꼭 한 가지씩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기술을 훈련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꼭 하나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 선교를 갈 때도 후원하는 어떤 교회의 지원을 받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보내진 곳에 뿌리 박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이 시대에 좀 더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이 아닐까. 뭐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진정한 선교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 경우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의 그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스스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할 힘들을 기어 재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이 어떤 그 미디어 노마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시대에 뭐 기술만 하나 있으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서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이제 바울을 통해 이제 이런 모습을 분명히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여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부부들에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로마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꿈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됐던 걸로 봅니다. 로마를 통해서 서쪽으로 결국 스페인에까지 그 유럽 전체를 나아갈 그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 모든 로마가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로마로 통하고 있었고 그 로마가 그 시대 모든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두고 그 세계 중심에 서면 로마 중심부에 들어가면 이게 다 퍼질 거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민 교회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만남이 바로 바울과 그다음에 아굴라와의 만남.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삶의 환경과 배경을 살아왔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고 각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들으면서 우리도 구체적인 꿈을 꾸는 거죠. 전도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는 우리의 30분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른 성도들의 교제고 관계라는 거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그냥 밥 잘 사주고, 뭐, 이런 정도로만 좋은 관계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다면,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말 드림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좋은 관계만 머무는 것은 건강한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가 모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더 하나가 되고 함께 그 사명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이 셀 사역을 할 때 더 이것이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바르게 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영적인 가정 셀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함께 모일 때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가정을 그래서 세워가야 되는 거고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성경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이 성경 교육을 성실하게 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에서 어리서부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라가지만 근데 이제 점점 성장해 갈 때 그들의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속의 문화 속에 가서 거기서 인본주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동안 어려서 자라왔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제 방향성들이 이제 거기서 결정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고 세상에 휘말려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를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동부를 또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명령과 같이 말씀의 가치로 교육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인 이 그 가정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되고 훈련되어져야 그 말씀의 가치가 심어져야 세상에 나갔을 때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행의 모습, 세상의 가치로부터 기꺼이 아닌 것은 세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을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내가 그런 성실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찾을 때마다 교회를 찾았고 또한 놀기 좋은 세상 문화 속에서도 세상에 빠진 자들과 함께 어울린 게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고 있는 동역자들을 찾고 만나더라는 것. 이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일부러 막 만드셔서 조작해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했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 쉬고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구경하는 자세로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이는 같은 동역자들을 만났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느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와 같이 음란한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우상의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신 성도로서 순결한 삶을 살려고 결단을 해야 그 결단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속한 교회 셀 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주신 사명을 이룬 한 팀이요 한 비전으로 부름받은 영적인 동행자요 동역자요 일꾼이라는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가 이 셀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방향과 방법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겠더라고 결단을 해야 우리가 2025년에 이 셀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한 사역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달려오면서 좋았던 시간, 다투던 시간, 예비하는 시간, 세상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며 고민하고 괴로웠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소중한 팀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찾아가는 우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모여 천국잔치 벌이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아직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하는 사명 앞에 모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을 구하고 영생의 길을 알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영적인 군사, 영적인 특공대, 영적인 911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를 받은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터, 그 학업에터 모든 관계 속에서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열방의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건데 오랜 시간 동안 그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사명에 함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험하고 폭풍치는 곳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가치를 따라 영생하는 길, 그러나 세상에서는 거칠어 보이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저항과 박해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결단하여 그런 파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은 말과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처럼 결단하고 행하고자 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